오늘 지체하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큰 많은 악행들을 행했던 도시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두 도시를 정말 풀한 폭이 남기지 않고 멸망시키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정확히 소돔과 고모라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보조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의 죄악들에 대해서 다른 성경들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에스겔 16장 49에서 5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 목소리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또 하나 유다서 1장 7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오늘의 본문과 또이두 에스겔서와 유다서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소돔이 대충 어떤 악행들을 저질러 왔는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두 도시들은 물질에 대한 풍요함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교만했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무관심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 아시다시피 성적으로 또한 타락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표현을, 묘사를 보면은 좀 무섭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하고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두 도시를 보고 13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당시의 죄악들은 지금 현재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어떤 것들을 얻어가야 될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들, 약자들을 무시하고 뭔가 물질적으로 풍요한 가운데 있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하지만 여호와를 동시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런 죄악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서 모든 나라들에서 이미 만연하게 퍼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 시대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 현재 시대에서도 사실은 의인들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예배 중에 읽었던 베드로 후서의 말씀처럼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롯은 우리가 꼭 모범을 삼아서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의인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기자는 이전에 나왔던 아브라함의 내러티브와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롯의 내러티브를 의도적으로 비교선상에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다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당대에 제일 가는 의인이었고 믿음의 아버지였고 모든 이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들을 앞선 절들에 보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롯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뭔가 모자랍니다. 롯이 행하는 것들은 의인으로서 하고는 있는데 뭔가 애매하게 약간의 타협을 섞어 가면서, 그리고 정확하게는 아, 우리가 롯처럼 믿음 생활을 하면 되겠다.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둘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있죠. 우리 모두가 예배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롯의 비교들은 그 안에서도 아브라함 같이 정말 믿음의 아버지 조상들이 되는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서도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 부족한 점들이 있는, 그리고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섞여 있는 신앙인들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롯과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신앙인들 가운데서 롯처럼 우리에게 그 정도의 신앙이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뜨끔비지근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롯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특징들을 축약하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지체함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두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은 자신더러 이 성에서 빨리 나가라고, 빨리 피하라고 하는 그 사자들의 정체를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 어제 설교에서도 들었지만 그 사자들의 행했던 그 기이한 일들을 보고 롯은 이 사자들이 그냥 단순한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여주었던 권능을 통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긴급한 이 순간, 곧 멸망이 일어나야 되는 그 시점에서 롯은 지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신앙인들 이 주변에 위치는 가장 위험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가장 무서운 죄성 중에 하나죠. 분명히 해야 될 것을 미루는 것. 아, 내가 조금 시간이 있을 거야. 아, 이거 내일 하면 돼. 아, 이거 뭐 조금 내가 더 여유가 있을 때 하면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지체하고 있는 롯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오늘 하기 싫은 일을 하면 내일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수 있지만 오늘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나중에는 하기 싫은 일만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미루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 미루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그거는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타락으로 인한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미루기 시작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합리성이 작동을 시작을 합니다. 자기 합리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어차피 시간은 많다. 내일도 시간도 있다. 지금은 당장 해야 될 다른 일들이 있다. 그냥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보면은 결국 멸망이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음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됩니다. 물을 가득 머금은 스펀지가 계속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조금씩 조금씩 말라가면서 결국 그 스펀지는 돌처럼 딱딱하게 되듯이 우리의 순종도 그렇습니다. 뭔가 사탄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기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성경 읽독을 해야지. 이번에는 내가 청빙 기도회에 나가야지. 이번에는 내가 새벽 기도,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모든 봉사들, 교회 학교의 봉사, 선교, 이런 것들 다 해야지. 근데 아, 조금만 있다가 내년에 한번더 노력해 볼까? 아니면 다음 주에? 아니면 겨울 선교는 틀렸고 성경학교도 이미 조금 아닌 것 같고 여름 성경학교 때 내가 보조교사 해야겠다. 여름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가야겠다. 이런 부르심의 순종이 지체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고 점점 더 딱딱해지는 우리의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보면은 그 노련한 악마 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인간을 어떻게 하면 더잘 타락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을 당장 악하게 만들기보다 선한 결심을 내일로 미루게 해라. 계속해서 지체하고 미루다 보면은 결국 인간의 본성은 선함과 순종과 멀어지고 딱딱하고 마음문이 닫히게 된다는 것을 이 스크루테이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내일로 미루게 하라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조언을 조카에게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신앙인들의 지체함을 통해서 신앙인들의 불순종, 미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더 정말 안 좋은 것이 있다면 이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마저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로처럼 지체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14절, 15절을 보면 롯은 가족들에게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빨리 가자고 했으니까 사위들 또 딸들 가족들을 모아서 빨리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위들은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비웃었다. 뭐 농담을 했다.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농담하고 비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절로 넘어가면 15절은 동틀 때라는 시간적인 묘사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롯이 이들에게 도망가자고 말을 한 이후에 동이 틀 때까지 아직도 지체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봤던 그 16절의 말씀처럼 이런 상황에서 지체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롯의 사위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는 비웃었던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틀 때까지 계속해서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여전히 확신을 갖고 있지 않고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롯의 상태를 보고 사위들은 비웃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지금 건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러고 가만히 이 안에서 지체를 하고 있으면 누가 제 말을 믿겠습니까? 적어도 그 말을 하고 저 역시도 빨리 뛰어나가야겠죠. 그런데 롯은 정확히 그것을 합니다. 지금 멸망하려고 한다. 이 도시가 불덩이가 된다. 그런데 행동은 어떻습니까? 본인도 지체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고 그러면 사위들은 아 그렇습니까 장인어른 그러면 집 팔고 땅 팔고 빨리 짐 싸가지고 저희도 빨리 나가겠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롯의 지체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역시도 의심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롯 스스로도 지금 빨리 나가야 한다는 사자들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지체하기 때문에 사위들 역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롯의 지체함이 길어짐에 따라 사위들의 확신은 더더욱 굳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 도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멸망을 하나. 지체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믿는 사람들의 지체는 우리를 보는 세상으로 하여금 더더욱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마음 역시도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들고 나가야 되는 내가 아무런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이 무슨 근거로 예수님의 일들을, 십자가의 일들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의 그런 행동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2절은 서둘러 산으로 도망하라고 촉구하는 사자들과 또 협상하는 롯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롯이 어떤 이유로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노아의 홍수 때 구원을 받았던 것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그 호수에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정도의 의인은 아닙니다. 의인이라고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행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의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롯이 구원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아버지였던, 정말 의인이었던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롯은 그 구원에 포함이 되어서 구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안에서도 롯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롯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심판이 코앞까지 왔습니다. 정말 곧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너무 지체하다가 답답했던 천사들이 롯의 손을 끌고 성밖까지 끌어놓은 상황에서 롯은 즉각적으로 순종할 줄 모릅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할 줄 모릅니다. 여전히 본인의 입으로 주님께 큰 은혜를 입었고 주님의 인자로 인해 생명의 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방금 읽었던 그 구절에서는 재앙을 만날까 제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갈수 없습니다. 저 소알이라는 도시로 피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그 상황 안에서도 천사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요구 앞에, 주님이 뭔가 하라고 하시는 그 요구 앞에 저희도 매일매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아니면 전무를 드려야 되는 인생인데 우리는 중간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만큼만 헌신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날 때만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신자들의 미지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흔히 거룩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행위들입니다. 그들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도 어떤 면에서는 결함이 없을 만큼 그렇게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순종도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롯은 의인은 맞았을지 몰라도 완벽한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돔의 문화에 어느 정도 맞추어가면서 타협을 하면서 지체하면서 그 문화 안에서 같이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본인의 의인됨이 아니요, 본인의 어떤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아버지, 의인의 간구와 기도 때문이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일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 역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완벽하신 대제사장이신,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와 기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와 달리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롯은 재앙이 무서워서 그곳으로 가는 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음이 있어서 이 잔을 내게 옮기소서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지만 그 뜻을 굽혀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은 이것에 근거한 마땅한 반응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신앙인으로서 후대에 기억되시는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모든 3일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